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19일 수요일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회의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성경은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불의와 악재의 문제를 강조한다. 사실 하나님께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정의를 향한 그의 기별과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사야 1장 17절. 또한 그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을 선포하며 경고한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사야 10장 3절.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한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13, 15, 16절.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한 바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불의에 대한 관심이 구약에 국한된다고 여기지 말 것은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불의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을 평행하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라고 탄식하신다. 교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정의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예수께서도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정의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묵상. 예수님의 때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중한 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가장 활발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정력과 끈기로 계속하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귀회 증언 사권 655. 저에게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늘로 가져가지 못할 나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눈을 밝히 떠서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의 편에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에 휩싸였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무거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여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성경을 보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곱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하여 밤새워 고기 잡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앞에 있는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은 다시 오실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교육을 마치신 이후 예수님은 드디어 감람산 위에 서셨습니다. 하늘로 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정직합니다. 이제 너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다시 중학교를 시작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해라.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거라.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담임선생님이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던 날 아침, 엄마가 저의 손에 1,000원짜리 몇 장 차비를 쥐어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얘야, 서울에 가거든 몸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별히 아프지 말아야 한다. 대학을 마치고 졸업식 가던 그날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삼육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빛내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 위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 마귀의 땅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람들을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2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하여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교회의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전도 19쪽은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단의 군사들은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캄캄한 여러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하고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입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급하고 위급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증거해 줘야 된다고 진젠돌프 백작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보십시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웨슬레이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3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란 그 말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대 장군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높은 지위와 신임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군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히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9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시간을 고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욕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바에 가면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는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장, 동물의 가족을 취급하는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는 것도 천사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환상 중에서 깨어난 고넬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60km입니다. 자그마치 150리나 되는 거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서 종과 다른 하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다음 날 12시쯤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욕바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정오의 기도를 위하여 옥상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내 귀를 땅에 드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 그 안에는 네 발 날린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는 것들도 가득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음식들은 부정한 것인데 저는 절대로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세 번을 그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싶으셨습니다. 사도행적 9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자기 속에 든 물건들의 환상으로 주께서는 사도의 마음에서 이 편견을 없이하여 하늘에는 차별한 일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귀중하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 얻지 못할 백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술집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부자니까, 저 사람은 너무 바쁘니까, 저 사람은 소문난 망나니니까 예수님을 믿을 시간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우리는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자리에 전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60km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하들 여럿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침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이적들,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그곳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 연구의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역을 세우지 않고도 서로 말하는 방언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8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실 많은 귀중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굳게 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그분께 나가도록 강권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복음을 강권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가운데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극 배우이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찍은 작품 가운데 가로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작품은 눈이 먼 꽃 파는 아가씨와 불황자 채플린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채플린은 이 장면을 찍기 위하여 무려 1년 동안 한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 불황자 채플린은 길을 건널 때 길가에 서 있는 커다란 고급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자 그 차를 돌아가지 않고 곧장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반대편 차 문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차 옆에 서 있던 눈이 먼 꽃 파는 아가씨가 고급 승용차에 둔중하게 닫히는 문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나온 채플린은 불황자가 아닌 백만장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이 먼 아가씨가 어떻게 불황자 채플린을 백만장자로 착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채플린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설사 눈이 먼 아가씨가 고급 승용차에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내리는 채플린을 백만장자로 착각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관객이 믿을 수 있게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채플린이 이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총 543일이 걸렸는데 그중 368일을 눈이 먼 꽃 파는 아가씨와 만나는 장면을 찍는데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하여 수천 번도 넘게 고급 승용차에 탔다가 내리는 연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집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프리는 영화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꽃 파는 아가씨 역을 맡은 그 사람은 매일 하루 종일 그것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자리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영화 감독도 한 장면을 찍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 후의 활동. 한두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집회 장소를 떠나갔다. 약 20세 되는 한 젊은이가 우리를 만나서 진리의 기별을 듣고자 40마일을 걸어왔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기 전에 주님의 편을 택하여 서게 되었다. 그 집회는 가장 훌륭한 집회 중에 하나였다. 집회가 마치자 볼 형제는 너희 아버지께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내게 와서 큰 상처를 주었노라고 고백했다. 그는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드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만큼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에게 약속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느끼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 헤어졌다.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열지 않았다. 목요일에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밤동안에 내린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벨로우즈 폴스까지의 25마일의 길을 가고자 출발했다. 가파른 언덕을 피하기 위하여 들판을 뚫고 뻗어있는 소로를 지나가게 된 최초의 4마일은 너무도 길이 험했다. 돌을 넘어가고 갈아놓은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썰매에서 거의 밖으로 떨어져 나갈 뻔했다. 해가 뜰 무렵에 폭풍우는 지나가고 공도에 들어서자 우리는 매우 멋진 썰매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날씨가 매우 좋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여행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벨로우즈 폴스에 도착하자 우리가 급행열차를 타기에는 1시간이 늦고 완행열차를 타기에는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세인트 알반스까지 갈 수 없었다. 우리는 멋진 객차 안에서 좌석을 잡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간단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 후 우리는 가능한 한 잠을 자고자 했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꽤 세게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잘생긴 어떤 부인이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입을 열었다. 나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체이스 자매입니다. 차는 화이트 리버의 정거에 있습니다. 불과 2, 3분밖에 정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 부근에 사는데 이번 주 내내 매일 와서 당신을 만나고자 차 안을 뒤졌습니다. 나는 그때 뉴포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가 외롭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열차의 차장이다. 그녀는 재빨리 이야기했다. 그녀는 참석할 수 있는 집회가 없기 때문에 리뷰지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웃 사람에게 서적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적이나 인쇄물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는 모든 돈을 자기가 스스로 벌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록 짧기는 해도 우리는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차가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인트 알반스에서 우리는 고울드 형제와 에이시 보르도우 형제를 만났다. 보르도우 형제는 지붕이 있는 편리하게 만든 한 마차와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매우 느리게 마차를 몰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벽 1시가 지난 후에야 에노스버그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우 피곤하고 추웠다. 우리는 2시가 조금 지나서 잠자리에 들어 7시가 넘도록 잤다. 안식일 아침, 비록 길이 좋지 않고 썰매도 좋은 마차도 없지만 이곳에 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나는 바로 집회 장소로 가서 잠깐 동안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너희 아버지가 오전에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내가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한다. 내가 편지를 너무 길게 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화이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려라. 에드슨, 너는 우리가 할 일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아버지는 스스로를 위하여 열심히, 너무도 열심히 일을 하신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사업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우리는 동부로 온 이래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활동해왔다. 우리의 연약한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 에드슨, 민노라는 너의 공헌이 규모 있는 생활과 경건한 행실로 단장되기를 바란다.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인내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겸손과 온유를 개발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 감추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심은 희생시켜버리라.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진흙은 화강암의 석영, 운모, 장석 중에 장석이 풍화하여 생긴 질척질척하게 진이겨져 차지고 고운 흙이며 이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질학의 정의로는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되어 생긴 암설 가운데 역이나 모래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암설은 풍화작용으로 파괴되어 생긴 바위 부스러기를 뜻하고 자갈은 알갱이의 직경이 2mm 이상의 암설로 모래보다 크며 한자어로 역이라고 합니다. 진흙의 분류는 입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16분의 1mm 이하의 것을 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한층 더 세세하게 분류되어 16분의 1mm에서 256분의 1mm의 것을 실트, 그 이하의 것을 점토로 구분합니다. 진흙이 속성 작용에 의해 굳어진 퇴적암을 이암이라고 하며 이것은 구성 입자의 크기와 구조의 차이에 따라 실트암, 점토암, 셰일 등으로 불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물과 실트, 점토, 모래가 혼합된 퇴적물인 진흙은 일반적으로는 붉은색을 띠지만 회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에 생겨난 진흙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퇴적되어 지층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입지를 띠고 있습니다. 대개는 강 어귀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닷가에 분포하는 진흙지대를 벌 또는 펄이라고 합니다. 알갱이의 지름은 보통 0.01mm 이하로 모래보다 더 잘고 보드랍습니다. 강물이 흙탕물이 되는 이유도 바로 퇴적된 진흙 때문입니다. 황토와 진흙은 그 구성 물질이나 성분, 포함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토라 부르는 흙은 밭과 산기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으스름한 흙입니다. 황토는 흙의 분포 상태와 성분상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통해 생성된 풍화잔류토에 해당합니다. 한반도의 황토는 중국에서 바람에 의해 밀려와 오랫동안 쌓인 퇴적물이 아니라 오히려 천연 광물질에 가깝습니다. 암석이 화학적인 풍화작용을 거쳐 미세한 입자 형태의 흙으로 바뀐 것이죠. 채취한 지역에 따라 광물의 종류와 그 함량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황토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 중에 60~80%는 점토 광물이며 나머지는 석영, 장석, 산화, 철광물들입니다. 황토에 포함된 점토 광물의 종류는 대략 서너 가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버미큘라이트, 카오린, 일라이트 등이며 이들 광물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황토의 물리학적인 특성이 좌우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토 광물은 가소성, 이온 교환성, 흡착성, 촉매성, 현탁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특성과는 다른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황토에는 약 2억에서 2억 5천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황토의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황토는 흡수력, 자정력, 해동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 진흙은 지표면에서 50cm 이내에 있는 표토층을 말합니다. 진흙에는 많은 양의 유기물과 미생물이 있으며 화강암 풍화토로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진흙의 색깔은 황토와 비슷하지만 황토보다 더 검습니다. 진흙의 각 알갱이 사이에는 미세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 경우 좀처럼 증발되지 않기에 박테리아, 효모 등 각종 미생물이 생존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며 이 미생물들은 인간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메주를 뜨는 과정을 보면 미생물이 메주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 결과 발효가 잘 되어 맛과 향을 더욱 뛰어나게 합니다. 진흙은 주로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의 제작에 쓰여 건축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며 이외에 도자기나 점토 세공에 사용합니다. 선사 시대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마른 뒤에 모양이 유지되는 진흙으로 건축물이나 각종 토기를 만들었으며 현재에도 사막 지역에서 진흙으로 만든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흙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진흙 관련 팩 산업이 활발하며 가끔 굳은 진흙을 식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이점에 비해 단점이 더 많습니다. 갯벌은 생태학 관련으로도 중요한 입지를 가지며 아름다운 갯벌이 펼쳐져 있는 지역은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밀림이나 사막 등지에는 진흙이 한데 모여 형성된 수렁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흙 쿠키는 IT에서 먹는 진흙으로 만든 쿠키입니다. IT어로 봉봉테라 부르며 현지에서는 갈레트라 하기도 합니다. 주로 빈민가에서 식량이 부족하여 진흙을 재료로 쿠키를 만들어 먹게 되었습니다. 진흙 쿠키는 깨끗하게 수집한 흙을 체에 넣고 흔들어 모래와 덩어리를 걸러내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물에 개어 소금과 식물성 쇼트닝 또는 마가린 버터 등을 첨가하여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으로 제작되며 완성된 쿠키들은 시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합니다. 소수의 IT인들은 재산제나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칼슘이 들어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병균과 기생충이 있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IT에서 이전부터 있었지만 2010년 대지진 이후 주민들이 먹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진흙 쿠키는 열량이 아예 없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섭취 후 질병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 잠깐의 배고픔을 잊는 대가는 더욱 심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열량 없는 식품들은 허기가 제대로 가시지 않으므로 배고픔에서 해방되지도 못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는 흙도 음식으로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 진흙 쿠키가 전통적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고대로부터 독이나 전염병 감염의 치료제로 흙을 먹던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으로는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낳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장애는 그와 가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안 그래도 갑갑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므로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진흙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